베드로전서 강해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이어서 강해 시리즈가 시작될 텐데 9월달 세 번은 그러니까 이번 주와 다음 주 세 번은 독립적인 메시지를 우리 교회에 필요한 그런 주제를 설정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한 절입니다. 팔복 중에 하나인데 9절 잠시 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팔복에 있는 이 내용은 다 도전적이고 다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peacemaker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설교 제목도 peacemaker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 자녀다운 자녀는 어떤 모습일까? 9절에 나와 있는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툴 때 그 사이에 들어가서 화목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도 피스메이커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도록 만드는 것, 피스메이커입니다. 오늘 그 부분도 조금 다루려고 하지만 오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우리가 조금 힘든 어떤 태스크, 어찌 보면은 복음을 이미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복음이 없는 그 사람에게 기도하고 전해서 그가 하나님과 평화하는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것은 어찌 보면은 어려움도 있지만 쉬운 태스크에 해당돼요. 또 형제와 형제 사이에 반목을 해요. 내가 아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상담자로서 두 사람을 화목시키는 중재자로서 들어가서 평화를 창조해내는 것, 그거는 쉬운 태스크는 아니지만 그래도 쉬워요. 오늘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을 때는요, 나에게 내가 부당한 취급을 받거나 악한 행동에 피해자가 됐을 때 나는 평강을, 화평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가? 공이 나에게 던져졌을 때 화평을 창출할 수 있는 그 사람,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랬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문맥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쉽지 않은 이 요구를 우리가 듣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먼저 정의부터 내려야 되겠는데요. 화평을 만드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이것은 헬라어 본문상으로 한 단어입니다. 영어식으로 peacemaker, 이게 딱 그 정의에 맞아 떨어집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 자, 이 평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우선 평화를 정의 내릴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헬라어 평화가 있고 구약에 나오는 샬롬이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구약에 나오는 샬롬으로 출발하는 게 훨씬 주님께서 의도하신 이 화평, 평강에 가깝습니다. 이 샬롬은 온전함이에요. 불완전함이 아닌 온전함이에요. 제가 세 가지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그려드릴 테니까 아, 화평을 만든다는 것은 이런 뜻이구나 라고 짐작해 주십시오. 먼저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온전한 저울, 온전한 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람들이 장사하다가 좀 더 벌어보겠다고 규정된 무게의 추가 있을 거예요. 규정된 부피의 대박이 있을 거예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을 조금 조작을 하면 더 많이 벌겠죠. 원래 규격에 손을 안 댄 상태, 그것을 샬롬이라고 그러고 그것에 손을 대어서 누군가가 손해를 보게 만드는 것, 샬롬의 파괴가 일어난 거예요. 샬롬이란 뜻은 온전함입니다. 또 두 번째는 신명기 27장에 나오는데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듬지 아니한 돌, 산에 갔더니 돌이 하나 있어요. 그 로우한 상태로 가지고 와서 제단을 쌓아 그 위에 번제를 올려라. 누군가가 보기에 그래도 손을 좀 대야 되겠는데 그래서 망치로 이렇게 몇 개를 찍어냈어요. 변형이 가해진 것, 샬롬이 파괴된 모습이에요. 그 세 번째는 시편 38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샬롬이 없나이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뼈가 쑤시고 아픈 상태다. 원래는 하나님이 주신 이 골격 구조, 뼈 상태가 건강하여서 전혀 이상이 없어야 하는데 내 죄로 말미암아서 이 샬롬이 파괴된 상태, 계속 쑤신 거예요. 샬롬이라는 것은 온전한 상태인데 그것이 되박이든지 아니면은 돌이든지 아니면 사람의 뼈이든지 온전함에서 벗어난 것, 샬롬의 반대예요. 하나님은 이 온전한 상태를 보시고 좋다 그렇게 여기세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시고 누리기를 원하세요.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것, 샬롬이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와 관계가 회복되는 것, 샬롬을 주기를 원하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적인 샬롬이 있습니다. 부부와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와 자매 간에. 일상 가운데 샬롬이 파괴되는 것, 관계가 파괴되는 것,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관계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니고, 내 심령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것, 늘 무서움이 있는 것, 염려가 지배한 상태, 죄책감이 떠나지 아니하는 것, 샬롬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처리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분이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피스메이커, 샬롬을 창조하는 주체가 되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샬롬의 파괴는, 온전함의 파괴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창세기 3장의 그 시작을 알립니다. 죄가 유입되고 난 다음에 이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가운데 온전하고 아름답고 조화를 이룬 그러한 세계에 금이 가기 시작해요. 여기도 금이 가고 저기도 금이 가고 금이 가기 시작해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최초의 부부가 처음 그들이 만났을 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요. 그러면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의 일부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아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뭐예요? 성경 본문에 보니까 바로 비난과 책임 전가가 일어납니다. 샬롬이 깨어져요. 뭐라고? 최초의 남자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기뻐했던 그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저 여자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샬롬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관계 파괴가 일어나요. 형제와 형제 사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한 형제가 다른 형제의 울타리가 되어서 보호하고 아껴주는 그 관계, 그게 샬롬이에요. 가인과 아벨 사이에 최초의 형제 간의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 살인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찾으시니까 그 가인이 주님께 대항하듯이 대꾸합니다.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형제를 지키는 자예요. 내가 꼭 형제를 지켜야 합니까? 걔가 어디 있는지 내가 꼭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샬롬의 상태는 형제가 어디 있는지 아는 거예요. 지키는 것이고 힘이 되어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샬롬의 상태예요. 근데 제가 들어왔을 때 그 자리를 이탈합니다. 최초의 중혼, 하나님께서는 한 배우자가 다른 한 배우자를 만나서 충분히 흡족히 누리도록 그렇게 설정해 놓으셨어요. 아니, 목사님, 한 배우자보다 두 배우자, 두 배우자보다 세 배우자가 기쁨의 극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두 명 이상의 아내를 가진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 불행했습니다. 예외 없이 불행했습니다.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불행의 극심화가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하나 가졌던 이삭이나 그러한 이들이 행복했었습니다. 최초의 중혼, 두 아내를 가졌던 가인의 후손 라멕은 그가 어떻게 범죄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혹하게 되었는지 창세기에 그 자기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이 모두 샬롬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러한 샬롬의 파괴를 회복하는 피스메이커, 그가 누구일까? 우리는 그 답을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해결책은 샬롬이 깨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그 해결책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소개를 하는가 하면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 놀라운 존재 이런 뜻이고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샬롬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샬롬을 지배하고 이 온전함을 창출하고 이 아들로 인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 영역 가운데 온전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적 약속이에요. 이것이 실체적 진실입니다. 생각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간 가운데 언덕을 입어서 존재하고 있어요.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창조 공간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행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행복을 가장 많이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 샬롬이 있어야 돼요. 온전함이 있어야 돼요. 모든 영역 가운데. 그런데 이것을 내가 가지는 비결이 뭐냐 하면은요, 내가 원하고 추구하고 그것을 강렬히 열망한다고 해서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섭리해 놓으신 이 평강의 왕이 내게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분이 내 삶 가운데, 관계 가운데, 내 육체, 내 정신세계에 들어와서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되었어요. 모든 인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어요.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셨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끊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하나, 뭐 다양한 전쟁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과 비유대인 간의 전쟁이에요. 역사를 이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이 전쟁의 모습이 캐치가 안 되지만 영적 시각으로 보면은 아, 유대인과 비유대인 간에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담처럼 서로 극복하지 못할 것처럼 진행되어 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과 유대인 간에 이 담을 누가 허물 수가 있는가?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서 2장 문맥은요 이 담 다시 말해서 이 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형제와 형제 사이를 문맥적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유대인 이스라엘과 비유대인 이방을 말하는 관계 문맥적으로 그것을 누가 온전하게 한다고요? 누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회복한다고요? 그가 우리의 화평이 되셨어.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요구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피스메이커세요. 예수님께서 화평을 창조하세요. 그분이 가는 데마다 어그러진 관계가 살아나고 그분이 영접되는 데마다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이 개인의 영혼의 경영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었을 때 두려움 대신에 확신이 자리 잡고 미움 대신에 사랑이 싹트고 하는 그런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러한 주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마태복음 5장 9절 아까 읽었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한 모셔드린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왜 여기에서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수 영접하고 믿었어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 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에는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납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유아가 있고 성숙한 청년이 있고 어른이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영적으로도 미성숙한 유아의 모습을 여기 나와 있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반열에 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 가운데 참 많은 부분을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사람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빛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시대에 얼마나 사라져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역에서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화평의 도구가 될 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때 그것은 나의 손해봄을 내가 주의 온전한 도구가 됨을 부당함을 고스란히 받아들임으로써 평강을 온전함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수단이 됨으로써 이 세상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차원으로 되어지고 그때 바깥에 있는 외인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경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찌 저 모양이냐 이런 말을 들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 삶을 사는데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 자존심과 체면과 나의 이익이 우선되는 여기에 누군가가 침범을 하게 되면 그것을 참지 못하는 삶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의 지체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에 세상은 빛을 발견하지 못해요.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교회가,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냐 하는 대표적인 교회, 신약 성경이 들라고 하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네 개의 파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네 번째가 좀 더 흉악한데요. 그리스도파. 전체 교회에 네 개의 파가 있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해요. 요즘 보면은 한국 교회도 원로 목사파, 신임 목사파 두 개밖에 안 되는 게 얼마나 양호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이러한 모습을,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이 드러났고요. 지식적으로도 출중했고요. 초자연적사도 많이 일어났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물질적인 복도 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유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파벌을 나누어서 시기하고 분쟁하기 때문에 다른 무엇이 많아도 육신에 속한 자이다. 그리고 1절에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다 그랬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외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주님께 미혹되거나 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이름에 불명예스러운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영적으로 유아인, 영적 유아의 특징이 있는데,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저는 육신적인 차원에서 유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세 가지를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발휘할 수 있는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유아들의 특징, 자기 중심적이다. 상황이나 분위기를 파악하지 않습니다. 손님들 와 있는데 울어요. 계속 울어요. 아이니까. 영적 유아들도 똑같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훨씬 중요해요. 두 번째, 근시안적입니다. 지금만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영혼 가운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상관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앞에 있는 것 그대로 입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어떤 잘못될지 그 상관이 없어요. 앞에 있는 것만, 지금만 중요합니다. 이게 유아적인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보호 본능이 아주 강해요. 배고프고 기저귀가 젖으면 반드시 웁니다. 아픈 것은 절대로 참거나 견디내지 못합니다. 마치 영적 유아들도 손해를 보거나 불편한 것, 아프고 부당하게 당하는 것 꼭 보복하려고 합니다. 자기 권리를 있는 힘을 다해서 챙기려고 합니다. 유아기적인 자기 보호 본능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교회 전체 유익을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이겨야 한다는 그런 생각, 교회 전체에 유익이 되는 대신에 내가 속한 아볼로파가 이겨야 돼요. 어찌되었건 아볼로파가 잘 되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생각.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자녀다운 자녀는, 진정한 음에서의 자녀는 샬롬을 만들어내는 자녀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온전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샬롬의 도구로 내어주셨듯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느냐? 샬롬을 창조하는, 샬롬을 생산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 중에 하나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의 전함이라는 세계 유일한 광고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오클랜드에 이분들이 왔는데 9월 30일부터 10월 말까지 광고를 제작하여서 한인 교회들이 협력하는 가운데 거리 전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네 분이 선정되어서 여기에 참여하고 또 기도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일입니다.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없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갖게 되는 것, 자녀가 아버지가 없는 그 상태, 자녀는 있는데 아버지가 없어요. 이 샬롬의 상태가 아니에요. 고아는 샬롬이 파괴된 상태입니다. 우리 가운데 고아 있죠? 여기도 권사님도 고아시고요. 부모님 지금 다 떠나셨으면 고아죠. 뭐.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창조의 작품인데 창조주를 몰라요. 아버지를 몰라요. 그러면 그것이 샬롬이 깨진 상태예요. 그 샬롬이 깨진 상태에 그 영혼에게 가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다. 죄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죄값을 치르셨다. 그분을 영접하라 하고 복음을 제시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소개시켜주고 그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 피스메이커예요. 화목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들 사이의 화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그러진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만들어내는 것,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 이거는 주님 보시기에 귀한데 대부분 우리의 성향은 뭐냐 하면 적극적으로 피스메이크적인 그런 역할보다도요, 소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분쟁이 있고 그랬을 때 들어주거나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거나 아니면 잘못된 소문을 날라서 오히려 관계 파괴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그런 경향이 강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피스메이커 역할인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란이 있을 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누구를 예를 들면 좋겠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지는 형제가 있고 연근 형제가 있어요. 저 사람들이 크게 다투었어요. 말도 안 해요. 어떤 사람이 피스메이커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연근 형제한테 갑니다. 지는 형제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 행편없는 사람이죠. 아, 그래도 형제가 사업에는 충실한 거 아닙니까? 예, 맞죠. 사업에는 충실한 거 맞아요. 그렇게 대화를 끝내고 난 다음에 지는 형제 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연근 형제가 당신이 사업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그런 말을 하던데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 형제 마음에 있는 뭔가가 아, 그랬단 말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게끔 저 형제가, 연근 형제가 많은 말을 했는데 그 중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피스메이커로 상대방이 살아날 수 있는 그 말만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안 좋은 말을 가지고 당신한테 이렇게 말하던데 이게 사실이요? 라고 악을 확장시켜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진리를 말하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평의 도구로 좋은 것을 이야기해요. 지난 형제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영근 형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그 사람 행편없는 사람이죠. 생긴 거 한번 보세요. 말할 필요 없잖아요. 아, 그래도 가정에 충실한 사람 아닙니까? 그거야 맞죠. 뭐. 그거야 맞죠. 그 부분을 연근 형제한테 와서 지는 형제가 이러더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두세 번만 왔다 갔다 하면은요, 저 사람들이 교회에서 만났을 때 좋은 느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주에는 악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보통 제3자의 입장에서 내가 의롭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기 위해서 보통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겸손하게 상대방을 살릴 궁리를 합니다. 온전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살아났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은 강조하고 싶은 게 아까 소개했다시피 나에게 가해진 악이 있어요. 나에게 무언가가 부당한 일이 생겨서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보복하고 싶어요. 갚아주고 싶어요. 그랬을 때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상태로 회복하고 그렇게 악을 가한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도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회복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교회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진단을 하면 악을 악으로 선을 선으로 한 얼마나 될까요? 악이 행해졌어요. 그에 대해서 내가 악으로 갚아주고 나 좋아하고 아껴주고 칭찬해주고 선을 행하면 선을 대해주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웃고 친하고 나 싫어하면 거리를 두고 이 사람이요 교회 10명 중에 8명이에요. 평균적으로 삽니다 우리는. 그런데 교회 보면은 선을 악으로 잘해줬는데 최선을 다해줬는데도 뭔가 뒤틀려서 꼭 끝내는 악으로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명 중에 교회에서 1명 정도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부류의 사람입니다. 악을 경험했어요. 그게 선으로 응답하는 사람. 저는 이 세상 전체 기준에서 한 100명 가운데 1명, 1000명 가운데 1명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악을 경험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해치는 부당한 무언가를 했을 때요 갚아주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욕망이 크거든요. 성인께서만이 그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체하도록 하시는데 대부분 육체 소욕,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시간을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를 가지고 간단하게 강론하고 적용점을 찾고 메시지를 끝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로 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그것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됨으로써 가능한데 전도하는 것보다 다투는 사람 사이에 가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불가능하게 가까울 정도로 힘들기 때문에 이 부탁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크고 작은 성공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큰 영광과 자부심을 안겨드리고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영혼은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분명히 확신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똑같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적인 데 평생 머무르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사람이 있고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러한 진리를 이겨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영혼에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고로 여기에 이곳에 영혼의 씨름을 부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미리 결심해 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피스메이커로 내 생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부당함, 악이 가해진다 할지라도 나는 미리 마음먹었다. 나는 주님의 방법으로 대꾸할 것이다. 내 육신의 본능적으로 나오는 무언가로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에게 가해진 불의에 대해서 보복함으로 악을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절대 내가 그런 불의의 도구로 병기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사용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미리 결심을 해놓는 거예요. 그 일이 닥치기 전에 생각의 정리. 나는 선을 도모할 것이다. 18절을 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삶에 들어오는 모든 대상입니다.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관계적인 파괴가 이루어졌는데 그 사람을 피하고 그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을 관계를 인연을 끊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이 세상 천지 가운데 내 입지가 조금씩 조금씩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하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주님께서 주시는 신적 도우심을 따라서 야금야금 정복해가는 것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사랑이심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실패했던 것처럼 내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아무리 기도하고 애를 써도 나의 선의에 대해서 악의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내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는 경우에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이에요. 자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 삶 가운데 원수 같은 존재, 심각한 원수부터 아주 가벼운 원수, 자녀들은 다 가벼운 원수들입니다. 100세 된 할아버지가 나는 100살 먹으니까 원수가 없어. 그래서 왜요? 다 용서하셨나요? 그랬더니 아니 다 죽었어 그놈들이. 원수가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원수가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원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그 불의심이 크면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영적 영역이 중대하고 크면 원수도 다양하고 큰 원수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원수들을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해결책으로 조치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서서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개입이 없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억울함을 풀어주고 악을 선으로 바꾸는 전문가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피스메이커는 자신에게 가해진 악과 부당함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게 아니에요. 집 입구에 깔려있는 매트처럼 문 열고 또 나가고 하면서 밟죠. 그 매트처럼 늘상 손해보고 당하고 참고 울분 꾹꾹 누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손해보려고 그랬지?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화평이 이루어지겠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19절에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너 스스로 친히 갚지 말고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스메이커 평강의 왕이시니 들어오셔서 이것을 해결하도록 그 주님을 붙잡고 해결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주도권을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19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라고 말하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정의 내린 카테고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안 좋은데 사실은 이것을 원수로 정의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내가 원수로 규정해버리면 내가 안 좋은 성도가 될까봐, 안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봐 이 카테고리에 안 넣어요. 힘든 대상이고 나를 괴롭게 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원수 삼고 19절을 적용해? 그래서 끌어요. 적용하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원수 카테고리에 들어가듯이 시어머니, 시부부가 이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목사님들끼리의 비교의식이 없을까요? 생각이 다르고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데 모든 것에 대해서 일치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할까요? 아니에요. 분열이 있고 생각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작은 차원의 원수로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내가 꾹 눌러 참음으로써 아니면 연락하지 않으려고 보지 않음으로써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20절 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그런 차원의 온전함을 만들어내는가. 원수 관계에 있는 그 사람, 그리고 그 피해를 당한 나, 그도 지금 온전함이 깨진 상태고 그로 말미암아 공격을 받은 나도 온전함이 깨진 상태예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나를 공격한 그 사람도 파괴하고 공격을 받은 나도 파괴하고, 그래서 이 배후에서 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나를 공격한 그도 회복시키고 공격을 받은 나도 회복시키는 것인데, 주님의 명령은 공격을 받은 네가 주도권을 취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하는 것인가? 오늘 보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웃지 말고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때까지 피해를 당해오고 이 원수가 나를 괴롭게 했기 때문에 줄인다는 것은 망한 거 아니에요. 먹을 게 없는 것, 사업 망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자연적인 반응, 본능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통쾌하게 웃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평화를 만들어내는 너는 이것이 너의 승리로 생각하지 말고 찾아가는, 그를 회복시키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어둠은 어둠으로 정복되지 않습니다. 어둠은 반드시 빛으로 정복이 됩니다. 악은 선으로만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원수의 불행을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비교 대상에 있는 형제들, 여러분 가운데 비교 대상이 있을 거예요. 다 있어요. 그만 압니다. 그 사람만 압니다. 비교 대상이 있어요. 엄마들끼리도 비교 대상이 있어요. 같이 즐거워하고 생일 때 선물을 나누면서도 비교해요. 이 비교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전 단위의 원수 개념이에요. 그래서 비교하고 있는 엄밀한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 경쟁 상태에 있는 그가 불행해진 무언가를 들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 남의 불행을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24장 17, 18절 꼭 기억하십시오. 잠언 24장 17, 18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명심하십시오. 이 진리는 성경, 구약성경 곳곳에 드러나는 진리예요. 내가 비교하고 경쟁하던 어떤 대상, 나만 아는 그런 대상, 그가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자녀가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그의 사업이, 부부관계가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그것을 속으로 웃거나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저 사람의 온전함을 회복하는데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마음들이 모여서 이 세상을 어둡게 하고 있는 악의 근세들을 야금야금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내 마음에 지금 나와 반목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담을 쌓고 있는 그의 불행을 기뻐하는 이 마음, 내가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바로 이 마음들이 세상을 어둡게 하고 교회를 어둡게 하고 나의 가정을 어둡게 합니다. 그 결과 내가 누리는 행복지수가요 차츰차츰 낮아지는 거죠. 내가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불행은 내가 선을 베풀 수 있는 치료의 기회입니다. 기뻐하고 웃는 대신에 그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제시하십시오. 원수의 불행을 기뻐하지 말라. 두 번째는 해악을 끼친 상대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주십시오. 해악을 끼친 상대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기도하는 가운데 진지하게. 왜냐하면 주님께 인도받지 아니하는 도움은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좋은 의도로 갔다 할지라도 비웃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몰락하니까 기분 좋냐? 이런 의도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 내가 그에게 접근하는 그러한 것도 주님께서 주시는 선생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따라서 무언가를 액션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샬롬을 생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내가 찾아갔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불행한 상태에 있을 때 상대방이요 이 찾아온 것 자체를 고맙게 여기거나 순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반발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본능은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은 그러면 그렇지 저런 사람은 하고 내가 마음을 접기가 쉬운데요. 그때 한 번 더 용기를 내십시오. 한 번 더. 두 번째, 세 번째 찾아오면은 진심을 알고 마음을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둠의 속삭임은 악에 악으로 맞으라. 그럼 어떻게 돼요? 샬롬이 파괴된 상태가 지속되죠. 성님께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선으로 응답하라. 네가 샬롬을 만들어내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선으로 악한 자의 악한 의도 대신 샬롬을 온전함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를 마태복음 5장 9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